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게 마련인데요. 제일 중요한, 제일 기본적이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 주시고 시작해 하시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는 그 살아계신 그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타 종교는 죽은 문자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책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 타 종교는 죽은 문자인 책을 결국 붙들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찾아오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찾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인격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격을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움 있고 고민이 많아도 계속 찾으시면 나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판단도 안 서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리도록 이렇게 계속 머무시면 주님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인 것이요. 예배함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전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을 계속 찾고 예배하고 주 앞에 계속 달려가고 그렇게 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주님이 당신 앞에 찾아왔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당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당신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는, 다르게 말하면 주의 길 가는 진짜 바른 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된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순종이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하여튼 무엇이 있든지 간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수고하고 힘들고 막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Come to me. 다 내게 오라는 거죠. 나라는 성경책으로 가, 성경책 보고 지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이 다루어줘야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책 가지고 그걸 지키겠다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오신 그 예수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한없이 기다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관계를 유지하시고 겸손하셔서 우리 입장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께서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그분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지. 새로 건물 짓듯이 잘못된 건물 다시 짓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Teach from me. 나에게 배우라는 것이요. 그 배운다는 것은 결국 뭘 배우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결국 예수님 관계성에서 배워가면서 계속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이 중요한 원리는 인격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배워가는, 진짜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본다면. 로마서 12장 1, 2절도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받은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제물처럼 너희 몸을 드린다는 건 뭐죠? 그걸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일상에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내 몸이 가는 거죠. 이렇게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네 몸을 주님 앞에 계속 오프하라, 계속 드리라는 것이죠. 결국 인격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첫 번째잖아요. 보세요, 항상 첫 번째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 몸을 계속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순서예요. 아마 상처 깊은 사람들, 제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짓는 분들, 또 의지가 약한 분들, 삶이 엉클어지고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분들은 계속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배, 우리가 해야 될 예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라. 왜?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패턴을,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신 일, 선하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걸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가고 가면 그분의 뜻을 알고 지켜가는 것이에요. 이게 항상 따라가는 순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오면 또 은혜도 받고 하는데 거기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오면 너무 좋죠. 회복도 되고 힘이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도 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힘을 얻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자기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자기를 세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순종.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방종을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는 능력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엄청난 기적적인 삶을, 순종의 영역을 들어갈 때 거기에 계속 자기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순종 이 부분을 쉽지 않죠. 찾아가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예배하면 또 은혜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것들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일하신 기적들을 베풀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 통해서 구원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열 가지 재앙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난 기적이 애굽에 있어가지고 당대 가장 강한 나라였고 왕인 바로가 어서 나가라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가 모세하면 늘 알듯이 홍해 그 호기가 쫙 갈라져서 그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그들을 보내게 하시는데 놀라운 체험, 찬양, 흥분된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많은 신비로운 경험도 많이 하면서 감격에 찼고 하나님 존재를 발견했지만 결국 광야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셨던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자기 백성의 애티튜드거든요.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40년 동안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신명기 8장에 보면 잘 이야기해요. 신명기라는 게 40년 다 끝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이거든요. 과거 40년이 왜 있었는지를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거 가르치려고 광야 40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게 근본적으로 돌파가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순종하는 이 부분이 덜커덕 걸리는 것이에요. 40년을 투자하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광야에서 계속 있었지만 순종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순종하는 데 나아가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이 그대로 연결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들려가지고 전도 다 마치고 그 예루살렘 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바울이 그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맡기잖아요. 재판받는 가운데서 바울이 너무 질질 끌고 그래서 또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계속 있었어. 로마 황제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시민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그 큰 배를 한 300명 정도 타는, 짐도 있었으니까 엄청난 배였을 거예요. 그 큰 배에 제수가 되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엄청난 그 폭풍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 이야기를 27장과 28장에 걸쳐서 이제 27장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죽을 뻔한 이 광풍을 왜 만났느냐? 만난 이야기를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일대에 오랫도록 선교하면서 그 해양, 그 바다에 모든 일어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 제수 한 사람의 말을 그들이 무시하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지금 여행할 시점이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이런 광풍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안 좋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그걸 감행하다가 이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이 27장 서두 부분의 앞부분에 그런 강조를 해요. 9절에서 12절, 좀 앞에 있는 구절이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날씨가 정말 안 좋은 시기가 접어들었다는 걸 말해요.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배, 하물, 우리까지 죽을 수 있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최고 결정권자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지금 미항이라는 항구였었는데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해서 거기를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많은 이들이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항해를 좀 해서 베닉스로 가자 하는 자들이 많으니 하면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는 바울 한 사람은 반대했는데 백부장도 선장 선조의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 탔던 300여 명의 사람들 대부분도 더 좋은 베닉스 항구로 가자는 거죠. 미항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지만 좁고 여러 가지 그 작은 마을에 있는 그 항구였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베닉스는 좀 큰 항구, 방파제도 있고 이렇게 파도가 쳐도 좀 막아주는 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65km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좀 짧기도 하니까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좀 가면 좋겠다 해서 그 감행을 하는 것이어서 바울의 이 말을 무시하고 어쨌든 선장 선주는 그 많은 물건들을 로마에 가면서 사람만 이동시킨 게 아니라 물건을 트레이드하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자기 욕심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좀 편한 거 베닉스라는 한국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항해를 출발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시작하는 것이죠. 떠나자마자 처음엔 좋은 듯 했는데 광풍, 아주 사나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나서 이 배를 이제는 이리저리 끌고 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형편을 2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바람이 해서 그냥 가는 대로 쫓겨가듯이 끌려가듯이 이렇게 됐다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쫓겨가듯이 도망치듯이 완전히 바람에다가 배를 다 맡긴 채로 이리저리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후로 보면 귀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연장도 던지고 그 거대한 트레이더 물건도 던지고 배의 기구도 다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날이 계속 지나는데 불구하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자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꼼짝없이 죽어서 살 수도 없겠어. 완전히 소망을 버리게 된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이라든지 편리함을 추구 한다든지 이렇게 따라가는 결과가 이리저리 강풍에 끌려가는 어떻게 아무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떨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다시 완전히 인간적으로 소망이 하나도 없었을 때 바울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세컨 찬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27장 21절에 2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말을 해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 이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내 말을 들었으면 그랬을 텐데 하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강풍을 만난 제자들이 혼자 가고 있을 때, 제자들만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강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하셨듯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말씀은 강풍 가운데서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신 건데 역시 강풍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을 똑같이 바울에게 들려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음만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안심하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처음에 말씀을 듣지 않고 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라도 말씀을 들으면 이런 강풍을 만난 상황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지금이라도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으라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절박한 고난의 상황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면 안심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철학자 중에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고통의 문제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듣지 못하는 세상을 깨우는 그의 확성기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고난은 제발 말씀 들어. 말을, 내 말을 들어. 말을 듣고 네 마음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이라도 말씀을 들어.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 확성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이제라도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열나흘 동안 여전히 먹지 않고 자포자기 하고 힘을 빼고 소망을 여전히 잃은 채로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너무 절망이 크다 보니까 갑자기 저 제수 바울이 무슨 이상한 이야기 하나 싶어서 바울이 아무리 외치고 또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너무 절망이 깊으니까 전혀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4일 동안 말씀이 전파된 지 14일이 되어도 거기 배 탄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정말 바울의 말대로 어떤 섬에 걸린다 그랬는데 점점 섬에 뭔가 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좀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바울이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33절에서 38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음에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 이게 말씀이 들어온 거죠. 바울의 말을 그 처음부터 무시했고 중간에도 또 무시하고 그랬는데 뭔가 상황이 바울의 말대로 움직인다는 직감을 한 다음에 바울의 말을 이제야 귀 기울이고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먹을 것을 권면하고 마치 성찬식 하듯이 그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음식을 그러니 그제야 그들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배부르게 든든하게 이렇게 먹었다. 다 안심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울이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바울의 말들이 말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드디어 받아들이자 안심 드디어 평안이 찾아오는 여전히 폭풍은 여전함에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자 같이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그 주님의 선포하는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자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안심하고 그동안 소망이 없어서 먹는 것도 귀찮고 안 먹었는데 이제는 배부르게 먹는 진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다운 행동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의 말한 대로 배는 상했지만 한섬에 걸리게 되고 마침내 다 구조받았다. 다 구조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한 섬이 지금 유명한 관광지 몰타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 몰타는 바울이 가려간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이거든요. 그 섬에 이르렀다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4일 조금 더 걸린 거죠. 몰타가 어디 있는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몰타는 이탈리아 밑에 조그만 섬인데 없으면 두세요. 지금 뭐 하시면 네. 이탈리아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원래는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테란 섬에서부터 폭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몰타에 도착했는데 한 14일 정도 이제 걸린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챗지피티에게 그레테 섬에서 이 몰타까지 그 당시 항해하면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어봤더니 길이가 446.7마일이래요. 그래서 보통 항해를 하면 열흘에서 14일 걸린다. 열흘에서 14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놨는데 불구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배를 맡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14일 동안 어떻게 그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맡겼는데 불구하고 정확한 이태리 밑에 로마 밑에 몰타라는 섬에 14일이라는 기간에 딱 도착했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두 손 다 놔도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광풍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딱 제대로 그 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요? 가기도 전에 중간에 뒤집힐 수도 있고 중간에 바위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가장 빠른 시간, 가장 순풍으로 가도 가는 시간으로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많고 많은 장수도 있고 있을 텐데 불구하고 정확한 그 항구에다가 정확한 위치에 시간에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바울 혼자 해도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중간에 낭비된 시간, 고생한 시간 같이 볼 수 있지만 뒤늦게라도 말씀 듣고 뒤늦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시간까지 보여주고 지체하는 시간까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장소에 원하는 그 시간에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를 거기 이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보면 14장 14절 16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데 행하면 다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는 거기까지 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찾고 은혜 받고 힘이 얻어서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요. 딱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친구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특징이 있다 했어요.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어서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 맺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 일으키는 기적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하나님 예수와 같이 친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그 삶의 특징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울려 퍼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고 항상 있는 열매가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적, 하나님 일할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 기가 막히게 14일 동안 그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로마 밑에서 몰타섬에 머물러서 도착하게 만드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삶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울 같은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해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해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순종하는, 잘 순종하는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심에 모시고 또 따라가면 열매가 나타나고 항상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는 열심히 지금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계속 찾는 것이죠. 실수해도 부족해도 계속 찾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서 또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욕심 따라 결정하지 않고 편리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백부장처럼 선주와 선장처럼 움직이지 않고 당대 수많은 더 좋은 베닉스 찾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편을 택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 놀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셔서 오늘 이왕이면 이런 생고생하지 말고 중간에 뭘 몰라서 연담하듯이 살아도 그래도 그때라도 말씀 붙들고 또 순종하면 중간에라도 끝물에라도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혹시 있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내가 원하는데 폭풍 없애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우선순위 기도드리지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 말씀 귀 기울이고 경청하시면 주님 말씀하실 것이요. 그럼 그 감동 듣고 또 주변에 계속 누가 충고했으면 그 충고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듣고 순종하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